오늘부터는 믿음에 의한 삶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주간 걸쳐서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문제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보는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조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중요성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느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아는 내용이죠. 먼저 은혜와 믿음 관계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혜에 대한 삶을 쭉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 잘 하셨죠? 예, 잘 하셨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뭔지 모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그럼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뒤에 내용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앞에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로 되었다고요. 은혜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먼저 믿음을 강조하면 짐이 돼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믿음은 쉬워요. 그냥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좀 사랑스럽고 관심이 있고 나에게 유익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이 조건적인 관계로 우리는 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조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할게요. 저것도 잘할게요. 그러니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이런 가치관이 이렇게 자꾸 유혹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반응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삶이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날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맹수가, 이렇게, 아주 죽는 상황에 우물에 빠졌어요. 큰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 인지상정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맹수지만, 살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맹수에게 접근하면요, 그 녀석이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공격받으려고 그러면 에이, 얘네 그만두지 뭐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에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뭘 해서 그 녀석을 살려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다리도 갖다 놓고 이런 그 바구니 같은 것도 해서 이 잡아당겨서 그 올라타면은 끌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살려요. 결국은 살려요. 그런데 왜 그걸 살립니까? 그 맹수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불쌍하니 그래요.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런 비유를 조금 돌려서 우리가 그 맹수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근데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살려줘야 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은 믿게 되겠죠.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셨네. 너무나 감사하다. 뭐 자동적으로 그냥 믿어져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많이 강조해요. 제가 따옴표를 했어요. 여조 목사님 말씀 그런데 저는 이제 믿음으로 해봤어요. 자, 믿음을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요, 아, 나 믿음 부족한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잖아, 내가 믿음 부족해, 이게 딱 떠올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내가 지금 뭘 타게 나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해결이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많이도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까닭은 충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말은 안 해도요 그런 느낌이 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는요 큰 믿음을 가져야만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다 뭐라 그래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초점을 둬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초점을 둬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덕택에 우리는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먼저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은총을 입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합당한 자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였죠? 은혜의 한 삶의 핵심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먼저 초점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격을 갖추지 말고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내리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주님,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 그런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또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엔 틀린 게 없고요.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는 게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어찌든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인정하시면, 초점을 두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은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받을 권리와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단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내가 깨끗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받아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공격해오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믿는 사람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내용을 이거 차근차근 묵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믿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 은혜를 인정하게 되고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께 믿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반응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너무나 감사하다. 나 이건 믿어야지. 또 나아가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자꾸. 아, 주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 맞아.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자꾸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의식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권세를 줬어. 이런 내용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머릿속에 자꾸 붙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더 많이 바라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뤘지?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걸 무장해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이제 다시 일어나요. 자, 주님께서 뭘 하셨지? 나를 살렸어? 그뿐 아니잖아. 뭐가 있지?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거기에 관심 갖게 되고 점점점 믿음이 생겨요. 그 힘이 나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요, 예수님께 초점을 가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적어져요. 자, 마침내 그들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가정으로 가요. 은혜의 삶을 모르면,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여기만 초점이 가요. 내가 믿음이 없잖아. 내가 믿음이 없잖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성도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처음서부터 이 일을 했더라면, 요 말씀을 앞에 내용을 빼고 요 말씀만 했더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믿음 얘기가 나올 때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갖지? 여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감사하네. 이런 일을 하셨네. 너무나 감사하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짐이 아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을 신뢰해야지. 그 붙들어야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게 전제가 돼야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치유의 능력이 충만한 분으로 여겼어요. 자,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소문을 듣고, 저분한테 가면 내가 고침받겠다. 근데 그분이 날 신경 쓰겠어? 사람들도 많이 몰려다니고 이러는데 어떻게 내가 가겠어? 그렇지만 내가 어찌든지 비집고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이러고는 지금 달려들었어요. 자, 12회 동안 혈류병에 걸린 사람, 12회 동안 병자로 있는 사람은 건강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 비틀거리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비집고 들어가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소문에 정말 환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불쌍히 여기고 고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나 그렇지만 내가 쫓아가서 그분 근처에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런 분이라면 나 치유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생각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만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분을. 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는요. 이 혈루병 여인은요. 부정한 자를 간주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부정이 이렇게 정결한 자에게 딱 터치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해요. 자, 지금 보세요. 모세율법을 지금 이분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배워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 원리로 사시는 분이 아니야. 얘기 들은 즉슨. 그냥 문둥병자도 만지고 이렇게 치유했다 그래. 어? 그 이분이 좀 다른데 진짜 은혜가 있네. 정말 내가 그분한테 가면 내가 도움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걸 알아. 왜? 율법이 그렇거든요. 근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세율법에 따라 예수님부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 대신에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통 사람은 내가 더러워. 저 사람 만지면 저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하루 온종일 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다 씻어야 되고. 그게 모세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자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청결한 사람을 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본 거예요. 저분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내가 더럽지만 저분을 만지면 저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있는 은혜가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얘기를 듣고. 아, 똑똑한 분이죠, 이분은. 예. 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간절함이 있죠. 그래서 고침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녀는 예수님을 엄격한 분, 정죄하는 분이 아닌 그냥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은혜로운 분으로 본 거예요. 그 결과 그녀는 그 예수님을 가서 만졌고요. 그게 피가 흘러나오던 혈류 근원이 말랐고요. 병에서 치유됐어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믿음으로 반응해요. 자, 그 당시 그녀는요. 자신의 믿음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아, 난 믿음이 적은데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쫓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식했어요. 아, 저분은 정말 은혜가 넘쳐. 저분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 나도 불쌍히 여길 거야. 이게요. 딱 전면에 나와 있어요.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그녀 안에 이제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 은혜를 내가 입어야 돼 하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진 결과 옷 찢기 있을 만진 결과 치유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신경 안 썼어요. 어디에 신경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만달란트 빚진 잔데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 내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걸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분을 붙들게 돼요.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분께 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안 써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것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영역, 이제 뒤로 가보면 진짜 내가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한 기본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 가져라?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의 바탕 위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마세요. 나 믿음 없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고백집을 드렸잖아요. 지난번부터 고백집을 드리고 했잖아요. 그 전에 프린트해서 드리고 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 이 고백집을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나? 해요. 그게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은혜를 알면 그 고백이요, 힘이 나요.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뭘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돌파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요. 아, 예수님의 은혜.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그것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반대해도 원수되어도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실증하는 증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표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냥.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라고요? 믿음 가져야지. 믿음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해하시라고요. 은혜를 먼저 느끼시라고요. 은혜를 먼저 알라고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위대한 믿음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서 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의 백부장 얘기예요. 자, 요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성경 해놨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제가 5절서부터 13절까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자, 먼저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보셨어요.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21절부터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요 내용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먼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수로보니게도요 이스라엘 지경 밖이에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스라엘 우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두 사건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만 큰 믿음이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죠. 자, 봅시다. 그래서 둘 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 자, 그러면 이 군인 백부장하고 가정주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분모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묵상해도 어떻게 군인, 가정주부 공통분모가 뭐지? 가물가물해요. 자, 그런데 공통분모가 이거예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큰 믿음이 없을까? 근데 왜 이방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이 이방인들처럼 저런 믿음이 없지요?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붙잡혀 있어요. 자라면서부터. 율법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리라. 여기 딱 돼 있어요. 삶에.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야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해 좀 되세요? 그게 어려서부터요. 아주 뼛속에 사무쳐 있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리라.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리라. 이게 딱 여기 중심에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거 없어요. 그런 가치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특징이에요. 자,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구하겠어요? 어떻게 은혜를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저 사람 왜 저리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뭘 잘한다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볼 때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분은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뛰어나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 가치관이, 저는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거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백부장이나 수로보니 여인은요, 자신들의 자아를 자기 실력, 자기 노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저분한테 가면 날 도와줘. 저분한테 내가 가서 겸비한 자세로 은혜를 구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잘해서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해. 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 저분한테 가볼래. 저분 얘기 들어보니 저분은 은혜의 사람이. 저분한테 가면 돼.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요, 스트레스 받아요. 아,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성경 읽고, 내가 더 금식하고, 아,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아,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본다고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잖아요.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육신적,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은혜 아래 놓고 율법 행위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가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아, 이게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봐. 이렇게 되면 내가 자꾸 믿음 적은 거에 신경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래서 내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서요.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어떤 비상한 노력을 요하는 목표가 되지 않고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지장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과 은혜의 관계 이해되셨죠?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믿음이 발동돼요.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은혜는 제쳐놓고 무슨 은혜를 입은지도 몰라.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은혜에서부터 근거가 돼서 믿음이 나오는데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오냐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발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게 내게 어떤 유익이 됐는지를 바라보고 그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 거듭난 후에 배워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가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은혜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대 사랑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워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믿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그렇죠? 잘해주면 뭐 누구나 사랑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못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사랑이 잘 안 되겠지요.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자, 당신에게 믿음이 없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내용만 알고 사랑이 최고지.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지엽적인 너무 편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문맥을 보면 12장과 14장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13장에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표현에는요.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중간에 핵심을 넣어놔요. 그건 뭐예요? 요 12장과 14장은 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12장과 14장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성령의 일들 안에서 활동하는 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걸 몰라요. 성령은 나타나요. 성령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은 어떤 가치관으로 일하시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성령은 일하신다. 사랑 안에 역사하신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넣어서 사랑의 동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예요. 사랑이 믿음보다 먼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랑은요, 동기유발제예요. 좀 어렵죠? 동기유발제가 뭐냐? 자, 사랑은 사람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는 동기를 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내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귀찮아. 부담돼. 근데 사랑이 있으면 여유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냉랭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하나님부터 사랑이 오지 않으면 교회처럼 냉랭한 그룹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해.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냉랭해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으면 화가 나가 막 싸우다가도 가서 술집에 가서 한 잔 먹고 털어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겉으로는 아, 내 당신 용서합니다. 그런 거 뒤에서는요, 절대 안 풀어요. 두고 보자. 이런 게 아주 깔려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요, 이 푸는 거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그게 풀어져요. 그래서 최고의 동기유발제가 사랑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사랑의 동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가서 손을 얹어서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도요. 어떻습니까? 가서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안수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랑의 동기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있기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동기가 유발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동기 유발제예요. 자,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활성제예요. 동기 유발제, 활성제, 좀 단어가 좀 이상하죠? 자, 사랑은 동기 유발제고요. 믿음은 활성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사랑한다? 안 돼요. 왜? 사랑이 내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뭐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역사하는 법이에요. 자,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저 사람은 내가 날 감당이 안 되지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는 공급받지요. 자, 그래서 사랑은 믿음으로 역사되고요. 사랑하기 힘든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만두셔야 돼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지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더 어긋나고 더 나를 괴롭혀.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줄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는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관계 갖지 말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게 먼저 보여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사랑보다 먼저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고 저 형편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오지 말아야 하고 난 귀찮아요 막 이래도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들과 관계 맺기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고 싶은 감정적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무슨 선을요? 사랑의 관계에서 저 사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이걸로는 안 통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지. 자, 나에게 느낌이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서는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정의만 이렇게 뒷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피스티스라고 원어는 그래요. 자, 내용은 뭔가 하면 설득, 신용, 도덕적 확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함, 수상적인 의미로는 고백의 불변성, 확장된 의미로는 종교적 진리체계 그 자체, 확신, 신념, 믿음, 충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양하지요? 자,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 자,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동사형이죠? believe. 자, 헬라어는 피스티오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즉 신용, 함축적인 의미로는 의탁하는 것,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그래서 믿음하고 믿는다가 비슷해요. 내용이. 그렇죠?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 혹은 믿는 것, 믿는다가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믿음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이럴 거예요. 지금 모두 눈이 동그래서 그러는데 뒤에 가면 알아요. 자,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는 말, 혹은 믿는 것은 정의는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내용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을 신념이에요. 빌리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 좀 아는 분들은 믿음은 페이스고요. 믿는 것은 빌리프예요. 영어식은 다르게 얘기해요. 혹은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혀 달라요. 믿음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근데 근원은 같아요. 자, 그러면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자, 믿음과 신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페이스, 신념은 빌리프, 빌리브, 빌리버, 빌리빙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믿음과 신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쪽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믿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아, 그럼 무슨 소리지? 그런데 뒤에 가보면 설명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매일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과 신념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가 하려고 하려는 모든 것이 신념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믿어. 내가 믿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신념에 불과해요. 어떻게 설명해? 뒤에 예를 들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합력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어느 날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왔다 합시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이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 말다 쳐다봐요. 저 사람 뭐지? 왜 저래? 오다가 요 강단에 올라오다 요 턱이 있으니까 푹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여기에 우리 교회 의사가 있어가지고 막 쫓아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영양실조야. 그래서 진단 결과 30분 이내에 음식을 공급 안 하면 이 사람 죽어. 진단 결과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빨리 부엌으로 쫓아가가지고 라면을 막 끓인다든지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가져왔어요. 음식 구해 가져왔어. 여기 뭐 GS25 가가지고 빵을 사왔든지 했어. 해왔어요.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이제 급한 아주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이 음식을 먹으면 살 줄로 믿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확실히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30분만 지나면 이 사람 죽어. 그래서 진단 결과 그랬어요. 그 의사는 확실해. 진단 아주 명확한 아주 명의였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빨리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놨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이거 먹으면 살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왜요? 안 먹었어요. 막 이가 아프고 뭐 며칠을 못 먹어서 힘든데요 뭐 이러면서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념이 있는 것을 근거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신념이 있는 것을 근거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분이 왜 가상인물이지만 왜 돌아가셨다고요? 음식 먹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했어. 안 먹어. 그게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신념이 뭐예요? 난 먹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음식을 갖다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념을 갖다가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왜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림없어요. 나 살찔러 믿습니다. 그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사람이 대답한 거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가 음식을 먹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하고 믿음이 달라요. 이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내 이거 먹으면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그 전까지는요. 나 그거 먹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요건 신념이에요.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돼요. 행동 안 하면 그 신념이에요. 그게 빌리프예요. 근데 저렇게 행동하면 페이스, 믿음으로 가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당신이 믿는 바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바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당신의 환경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에 불과하지. 그래서 믿는 것은 이제 출발점에 불과해요. 그 출발점에 섰는데 안 가. 그럼 그대로지요. 저게 믿는 것이 뭐라고 신념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념은 당신이 출발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이 믿는 것뿐이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출발점인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 믿는 것으로 인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믿음과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믿음, 믿는 것 달라요.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뭐예요? 듣기만 하고 마는 것, 이거 뭐예요? 요거 믿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